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작년에 의해서 이렇게 또두 번째로 이렇게 그 부족한 자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드리고 우리에게 복된 소망 침례교회 형제자매님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또두 번째 왔는데 지난번에는 오후 예배 때 왔고 이제 오늘은 주일 오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제가 이제 어찌 보면 처음이죠. 처음 왔는데 무지무지 은혜되고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저희 교회하고 좀 다른 게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뭐 서로서로 인사하는 거는 비슷한데 저희 교회는 좀 형식적이에요. 네, 너무 짧아가지고 뭐 앞에 있는 제 주변 바운더리에 계신 분들 몇 분만 좀 악수하고 끝나는데 저는 처음에 저희 교회 스타일대로 몇 분만 인사하고 다시 제자리에 왔는데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바퀴 다 놀라는가 보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돌아서 참 좋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여기 와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드리시는 가정 이제 우리 형제님 참 잘하시는 형제님인데 주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제가 또 헌신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인데. 그런 주제에 가장 잘 맞는 그런 헌신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몸을 들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러 온 가족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참 그런 아주 사소하고 단순한 거지만 제가 이 안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 기뻤습니다. 하물며 이제 저 같은 이제 사람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복된 소망 침례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각자 각자가 그런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지체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더 특별히 설교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우리 그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려가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리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네,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 두 분의 우리 귀한 우리 구정민 목사님과 임동선 목사님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이 헌신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는 그 들은 말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들여서 주님 앞에 그런 한 걸음을 뗄수 있는 우리 복된 소망 침례교회 우리 형제자매님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지체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말씀 부흥 집회의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헌신이라는 주제를 다루기에 가장 부족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섰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우리 듣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복된 소망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설교 말씀이 5분의 3, 나머지 5분의 2는 이제 제 간증을 좀 이렇게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이런 간증 설교를 그 해본 적은 거의 없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지난주에 설교를 다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이번 주 초에 주님께서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다시 바꾸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부담을 주셔서 사실은 어떤 이런 이제 말씀에 관한 거는 어제 우리가 충분하게 헌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의 삶의 어떤 간증을 통해서 또 성경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모델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소개해 주는, 솔직하게, 그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좀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말씀 봉책제의 주제가 뭡니까? 헌신, 즉 기꺼이 몸을 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좀 듣기 거북한 주제가 오늘 이 주제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껏 헌신 그러면 무슨 저처럼, 아니 박노차 우리 목영자님처럼 무언가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섬김이나 드림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헌신이 아니라는 말씀은 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만이 진정하고 온전한 헌신이라면 여기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와 같은 삶을 사실 수 없는 대부분의 그런 우리 형제자매님들 같은 경우 이제 우리는 좀 부담스럽고 불편한 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헌신, 그러면 무언가 특별한 일을 위해 주님께 헌신한다는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그렇게 주님을 위해 특별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여기는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의미를 한번 저와 함께 이렇게 살펴보자. 제가 오늘 이 간증과 말씀을 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정한 말씀의 그 제목은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헌신의 발걸음을 떼자. 네. 헌신의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이게 많이 이렇게 뗄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떼셔도 됩니다. 조금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조그만 어떤 헌신의 발걸음 한번 떼자. 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좀 주제를 가지고 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신의 발걸음을 뗀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기꺼이 여러분의 몸을 주님 앞에 드려서 순종하게 이른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살아온 이제 삶을 먼저 간증으로 좀 소개를 드리고 오늘 이 주제를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노찬 우리 목영자님처럼 풀타임 그 전임 사역자가 아닙니다. 저는 파트타임 사역자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주중에 여러분들과 똑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퇴근하고 야근하고 이제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과 주일에만 이제 이제 교회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파트타임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원래부터 이런 길을 원했냐? 또 그런 것은 아니었으면 여러분에게 이제 솔직히 이제 고백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길을 이제 선택하게 된 거는 2005년도경에 이제 제가 이제 해군에서 처음으로 이제 작은 이제 그 함정의 초급 지휘관 직책을 맡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맡은 그 배는 어떤 배였냐면 여러분 그 제1 연평해전 때그 참수리 기억나십니까? 우리 북한의 공격을 해서 가라앉았던 그 수백 발의 그런 총과 포탄을 맞고 죽은 6명이 정사를 했죠. 그와 똑같은 그런 제가 배에 아주 작은 배 초급 지휘관 직책을 제가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이제 제가 이제 이 회사를 다닐 때, 우리 이제 통상 회사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네, 이제 해군사관학교를 제가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그 우리 해군사관학교 기독생도 모임에서 항상 그 드리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장교로 인간에서 실무에 나가면 우리 모두가 해군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헌신하자.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늘 4년 동안 이제 해군사관학교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실무에 나와서 이제 장교의 생활이 길어지고 결혼도 하고, 근데 막상 복음화에 이제 쓰임받기 적합한 그런 초급 지휘관의 직책이 이제 저에게 주어졌을 때를 이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저에게는 한 30여 명의 그런 승조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 하나님께서 나를 해군에 보내주신 정말 사명이라는 신념하에 이제 임무를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같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좀 되십니까? 막상 제가 이제 첫 지휘관으로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그렇게 기도했던 복음화의 복자도 제가 한번 제대로 꺼내보지 못하고, 임무 수행을 위해서 약 150억 원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그 해군의 군함을 잘 다룰 수 있는 지식과 훈련을 먼저 하는 것이 저에게 급선무였습니다. 자기 임무도 잘 못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복음을 전하고 한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들 중에 혹시 군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군 생활할 때 어떤 때가 가장 힘드셨습니까? 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런 해군 같은 경우는 배 함장이 지휘관이 바뀔 때가 제일 힘듭니다. 새로운 이제 함장이 오신다고 배도 닦아야 되고요. 이제 칠도 다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 구석구석 다 드러내서 장비들을 다 다듬고 다 그렇게 하는 그런 아주 이제 어려운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도 마찬가지로 배 장비를 구석구석 알아야만 되고요. 대원들에 대한 신성도 파악을 해서 한 몸처럼, 우리 교회가 한 몸이지 않습니까? 한 배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 몸처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약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석 검열 지휘관이 되는 아주 높은 우리 상급 지휘관이 이제 그 배를 방문해서 임무 수행에 네가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려주면 이제 그때 가서 정식으로 이제 작전에 이제 투입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한두 달간은 어떨까요?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아주 아주 힘듭니다. 저부터 우리 이제 말단에 이제 밑에 있는 우리 병사들까지 굉장히 아주 힘든 시기를 이렇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사실 이 군의 복음화를 위해서라면 좀 더 부드럽고 온화한 주님과 같은 지휘관이 되어야 된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해보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상사가 되기 쉽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허락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게 온화하고 사랑만 강조해가지고는 어떻게 될까요? 예, 정말 잘 표현할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때에 따라서는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밤에 찾아가서 이렇게 보담아주고 사랑도 해주고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 군의 경계태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강도 높은 훈련과 그런 그 기강을 잡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당시 저는 이제 군 복음화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임무와 그 다음에 이제 군의 초급 지휘관으로서의 실제 임무 사이에서 제가 굉장한 갈등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가 제가 이 회사를 졸업하고 나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기억을 상기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 고민의 결과 당시 저는 장병들에게 실제 복음을 전하고 몇 명의 대원들에게 이제 인근에 있는 교회를 인도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 강도 높은 훈련과 야간에는 이제 야간 경비를 이제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렇게 밤에 항해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피곤한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제 훈련을 하고 포를 쏘고 총을 쏘고 이렇게 굉장히 어떤 위험한 어떤 무기 체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강을 잡아야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복음만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환경임을 제가 뼈저리게 아주 절감하게 되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군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있는 지휘관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옛날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렇게 기독교를 강요하십니까? 라고 인권위에 제소하면 군 지휘관 이제 옷 벗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점점 이제 세상의 추세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마지막 때를 저희가 살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다시 주님 앞에 제 인생을 두고서 이제 가장 진지한 기도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기도를 했냐면요. 주님, 제가 군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왔는데 제가 군의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쓰임받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소망했던 우리 이제 방도찬 목양자님처럼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제가 이제 너무나 진지하게 제 인생의 삶의 아주 가장 중요한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이제 헌신의 기도죠. 헌신의 기도를 제가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께서 참으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주님께서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과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제게 예,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목회자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저에게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바짝 이제 엎드려서 주님, 제가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제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으니 이제 목회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에게 주님께서 그런 주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또 이제 할 수 없는 이제 또 약속을 제가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5년 안에 군을 떠나겠습니다. 군을 떠나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헌신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저렇게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제 군 생활을 이제 했고, 주님의 응답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신학도 하면서, 자, 이제 제 삶에서 이제 군 생활 가운데 내려놔지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내려놔지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이렇게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물론 저같이 이렇게 소명을 받은 사람도 기쁘고 정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 무엇이 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좋은 군사가 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먼저 고난을 견뎌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안에서도 그런 주님의 그런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제 안에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내려놔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예전에 군에서 진급을 해야지. 그거 내려놔지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지. 이제 모두 하지 않고. 그렇게 조금씩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쁘게 내려놔지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큰 은혜로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차마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께 서원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주님의 은혜를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정말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제가 찾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무엇입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십니까?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다 이곳에 있는 것은 다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제 간증을 여러분 앞에 이제 솔직하게 소개해드린 그 이유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헌신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주님께 드린 그 약속을 온전하게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정말 부끄럽게도 제가 온전하게 못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아직도 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부끄럽게도, 정말 여러분께 제가 부끄럽게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절반의 순종, 절반의 헌신이라고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저는 그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저의 온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자임을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 자임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지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군생활 가운데 주님께 목회자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정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자임을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다만 어떤 계기가 되어서 제가 주님의 은혜로 헌신의 발걸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마다 조금씩 돌다리 두들겨 가면서 이렇게 제가 그렇게 발걸음을 떼었던 아주 부끄러운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제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우리 많은 목사님, 우리 박록창 목영자님 포함해서 이런 목사님과 비교해 볼때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릴 가장 부족한 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와서 왜 이런 간증과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냐면, 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곳에 와 계시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이번 말씀 봉집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반응을 해서 여러분의 그런 헌신의 발걸음 한번 저와 함께 떼보자 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께 권면을 해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제 간증을 이제 마치고, 이런 헌신의 발걸음을 떼었던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이제부터 말씀만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가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신 그런 말씀이시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데라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고 계셨고, 그 데라라고 하는 그 아버지 밑에 아들이 몇명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데라는 70년을 살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제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인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아멘.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데라의 그 아들 중에 롯을 낳은 하란이라는 아들이 2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가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런 어렸을 때 이름을 가졌던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오늘날 말하면 그 갈대아 우르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라크의 그 가장 남부 쪽에 있는 그런 지역에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컸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 한 군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강 저편은 어디를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아버지와 함께 무엇을 섬겼습니까? 어렸을 때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고향 땅에 있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을 이제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스데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에 관한 이제 설교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그의 고향을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3절에 가보면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족이 뭔지 아십니까? 친족? 친족으로 제가 이제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혈연관계, 친족, 친척, 혈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가 고민을 했고 이런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고민을 했고 또 얼마나 기도했으며 또 어떤 마음으로 그가 결단을 했는지 이 성경에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런 자세한 정보는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것을 말해서 뭐라고 제가 표현을 드릴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삶에서 헌신의 발걸음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4절 말씀에 보면 떠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몸을 기꺼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여서 움직였음을 또 순종했음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가 어떻게 떠났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떠났습니까, 여러분? 그가 처음 떠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떠났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고 떠났습니까? 모르고 떠났습니까? 잘 모르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내 아비 집과 내 친족을 떠나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떠나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가나안 땅임을 믿음으로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중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우상 도시에 머물러서 지체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아주 중요한 우상도시가 하나 있는데 제1의 우상도시는 갈대아우르고요. 제2의 우상도시는 하란이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31절 말씀. 자, 이제부터 이제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려가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은 우리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보다는 우상신을 섬겼던 아버지인 데라가 주도해서 떠났던 것처럼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없었던 아버지와 함께 떠나기보다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고향과 친족을 떠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으로 보면 믿음으로 떠나기는 했으나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또 다른 우상도시라고 하는 그 하란이라는 그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지체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1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진짜로 그렇게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말씀을 종합으로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몸을 들여서 기꺼이 헌신을 했고 그 헌신의 발걸음을 뗀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살아온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과 직장과 가족을 남기고 떠난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 아까 찾아봤던 말씀이죠. 찾지 마시고요.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아버지로 인해서 중도에 하란에 머문 것으로 보이지만 아버지가 죽자 75세가 되었을 때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대로 어떻게 한 겁니까?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다시 또다시 누구를 데리고 떠났습니까? 롯이라고 하는 자기의 조카를 데리고 또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두고 미국에 계신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를 뒤에 두고 떠나는 대신에 그와 더불어 함께 갔으며 그 순례가 하란에서 지체되었는데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우리의 반순종이, 절반의 순종이 시간과 보화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냈어야 될 그 많은 시간을 잃었으며 아버지도 잃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순례의 다음 단계에서 아브라함은 또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롯을 함께 데리고 갔지만 그 역시도 버리고 갔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분의 이런 강의 말씀에 그렇게 소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드린 순종은 온전한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온전한 순종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절반의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아버지와 롯과 함께 떠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하란에 떠나기 직전 아버지인 데라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의 은혜로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처음 순종처럼 그 다음의 순종도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해서 믿음으로 조금씩 순종하였고 그때마다 자신의 몸을 실제로 들여서 기꺼이 자신의 발걸음을, 그 자신의 헌신의 발걸음을 떼어서 나아갔음을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제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발걸음을 떼어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오. 아멘. 여기에서 이 대제사장,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아신다고요? 연약한 감정을 잘 아십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어제부터 이 말씀, 우리가 이 좋은 주제를 듣고 있는데 주님, 저는 헌신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바뀌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 16절 말씀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뭘 뜻하는 겁니까? 주님, 저 헌신할 수 없어요. 주님, 저 발걸음을 뗄 수 없는 자예요. 하지만 제가 제 이 작은 믿음으로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왕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께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몸을 들여서 발걸음 한번 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기꺼이 몸을 들여 잘 헌신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저의 이유도 잘 아시고요. 여러분 각자 각자의 그 숨겨진 모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잘 아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헌신했던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짐은 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말씀 한번 가보죠. 시편 86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정도 잘 아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 헌신의 발걸음을 떼지 못할 때 여러분 왜 망설이신지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동정심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헌신의 발걸음 나아오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몸을 기꺼이 드릴 때까지, 여러분의 헌신의 발걸음을 드릴 때까지 주님은 그때가 언제든지 간에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게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이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구의 고백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참으로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와 같은 그런 자로서 교회의 형제자매님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던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기다리셨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한 간증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기다리심과 그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입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가 같다고 여겼던 그런 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 안에서 모든 오래참을 보여서 자신이 긍휼을 얻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이번 말씀부흥 집회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이 혹시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과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말씀과 음성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반응되는 것이 있다면 비록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헌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 헌신과 순종의 발걸음을 떼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기꺼이 드려서 그 발걸음을 한번 떼어보시는 것은 어떠하신지요? 아멘이십니까? 그 기간이 언제가 되든지 주님은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보상들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지만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하란에 머물렀을 때는 주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이 많이 끊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셔서 주님께 기꺼이 몸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헌신을 가로막는 그런 대로와 같은 분이 계십니까? 혹시 헌신하겠다고 발걸음을 떼신 후에 여전히 내가 갈대아우르는 떠났지만 하란에 머물고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갈대아우르를 떠나시고 하란을 떠나시고 데라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짧은 간증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참으로 처음에는 그 주님의 그런 말씀을 받고 절반의 순종으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갔던 그런 자였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서 부족하나마 조금씩 조금씩 나아갔음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헌신이라고 하는 이런 2016년도 우리 복된 소망친의 말씀 부흥지표를 통해 혹시 내가 주님께 조금이라도 드려야 될 것이 있고 내 몸을 살아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희생제물로 드리고 싶은데 망설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의 발걸음을 나의 그 자그마한 믿음의 그런 분량만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 복된 소망 침례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또한 주님의 그런 복된 소망을 기다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